우리는 그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야곱의 생애를 다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이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그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마침내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고 자기의 아들 자기의 아들들을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각자의 삶을 살게 되는 그와 같은 인생의 길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야곱이 아직 죽지 않았지만 창세기의 기자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그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난 다음에 요셉의 그 인생의 마지막 정점에 다시 이 야곱이 등장하게 되고 야곱의 축복으로 창세기가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죽음과 그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다 끝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놀랍게도 오늘 21절 말씀 가운데 단 한 절로 야곱의 삶의 정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라는 이 단 한 줄로 야곱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거의 두 장 정도에만 이삭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삭의 삶은 그렇게 짧게 언급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한 절로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야곱의 이야기는 결코 작은 분량이 아닙니다. 그 자신의 생애는 약 8장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고, 이후에 요셉 이야기에 나오는 야곱의 삶을 살펴본다면 창세기 끝장까지 이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한데,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야곱의 삶을 이야기하면서도 단 한 절로, 그것도 그의 삶의 마지막에 그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 이야기만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단 한 줄로 야곱의 삶을 정리하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물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삭이나 야곱 이 두 사람의 삶을 단 한 줄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삭이나 야곱 둘 다 그의 생애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단지 이 사람들이 죽을 때에 자신의 아들들을 어떻게 축복했는가 라고 하는 그 일을 매우 의미 있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믿음으로 한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믿음으로 한 일만이 하나님 앞에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 전체가 어느 면에서는 믿음의 삶이고 이삭의 삶도 그러하지만 그들이 살았던 모든 삶에는 믿음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삶의 절정은 그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그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뭐 70을 살든 80을 살든 우리 인생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무엇을 했든지 우리 인생의 가장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일만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업적을 남기고 그리고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업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기대하고 또 자신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일을 했을 때에 그 업적이,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가 될 것이라는 그와 같은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내가 이런 이런 일을 했다 라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허망한 인간의 자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선한 일과 좋은 업적을 남겨도 그것은 다 헛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것이 전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될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의 그 흔적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보게 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에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직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직고한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고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았던 삶을 우리는 다 까먹었는데,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뭘 직고합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았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감옥을 벗어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를 그때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마음을 가졌고 무슨 일을 했고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나의 선한 것, 나의 악한 것, 나의 부패한 것들, 나의 그 기만적인 나의 모든 어리석음까지도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을 때는 내가 이것저것을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존감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 우리 삶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의 그 어느 것도 유지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무익한 종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자랑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허망한 것을 붙들고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행한 사람이었는가, 내가 정말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만이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의 심령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야곱도 그 삶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행한 그 어떤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들, 그것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야곱의 삶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남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 밖에는 남을 것이 없으며 기억할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했었든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의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어느 정도 내 삶의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 자식들이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자식을 돌보는 그 일들을 내가 잘했다라고 하면 그게 인생의 유일한 보람으로 남는 그런 소시민적인 삶의 소망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언약의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새기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는 참 너무 부족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삶이 아닙니다. 내가 물질적으로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은 남겨준 것이 없다, 그런 삶이 정말 부끄러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삶을 통하여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하고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 일을 이 야곱의 삶에 있었던 믿음의 절정으로 그렇게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삭이 죽을 때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한 일을 통하여서 그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믿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전해주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이 그의 손자들에게 축복을 한 것도 그냥 똑같은 일이라고 그렇게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이삭과 야곱의 축복은 동일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면 다른 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이삭과 야곱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들이 이러한 믿음에 도달한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의 삶에는 다른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느 면에서 이삭은 모범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범생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노후에 이르기까지 그는 나태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다가 마지막 때에 또 그는 영적인 각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어느 면에서 그는 첫째 아들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할 때는 예 하는데 그 후에는 그걸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문제아였습니다. 형을 이기기 위해서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형을 이기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를 베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을 보면은 놀랍게 그의 삶의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여러분, 그는 더디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노년에 가서는 그는 정말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의 이미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들에게 묻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야곱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믿음으로 그가 이제 늙어서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일이 창세기 4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창세기가 야곱의 죽음으로 끝나고 있는데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의 열한 아들에게도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 유언은 야곱이 어떤 영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그런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맨 마지막에 가서 49장과 50장에 나타난 자신의 이 열두 아들을 향한 이 야곱의 예언은 정말 놀라운 미래를 내다보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행한 일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인 므낫세가 아닌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은 자기의 아들 장자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에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48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되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가 야곱의 믿음이 가장 크게 시험을 받을 때라고 보고 있고, 야곱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많은 시험을 당했지만 이 순간만큼 더 큰 시험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의 삶의 절체절명에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믿음을 발휘한 때가 언제이냐라고 하면은 그가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그때가 그의 믿음이 가장 크게 시험받는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아버지가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려고 할 때에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라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는 요셉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애굽의 통치자였습니다. 바로 다음에 제1인자로서 실제적으로는 애굽의 1인자와 같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창세기가 이 기근의 때에 요셉의 지위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있는 사람이 이 요셉 앞에서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가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과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곱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모든 아들들과 가족들도 이 요셉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크게 두려워하면서 그가 베풀어준 호의 속에 살고 있었지만 이 요셉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무도 요셉의 말을 거역하거나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의 말을 거절하고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야곱이 그 아들 이 요셉의 말을 거절하고 그가 손을 어긋맡겨서 그 두 아들을 축복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개인적인 편애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팔을 어긋맡겨 얹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고 팔을 그렇게 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그 모든 것을 알고 팔을 그렇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알고라는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이 두 아들이 장자와 차자를 다르게 알고 그렇게 팔을 어긋나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인 므낫세가 아니라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를 이 야곱이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야곱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마음을 언짢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마음을 상한다 할지라도 요셉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 굉장히 짧은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는 데는 굉장한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큰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비록 나이가 들어서 눈이 흐려져서 잘 볼 수 없었다고 창세기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러나 그의 영적인 눈은 결코 흐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이삭은 육신의 눈이 어두울 때에 그의 영적인 눈도 어두웠지만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147세가 되었고 그의 눈이 어두워졌지만 그러나 그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견고하게 간직되어 있었던 그런 강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육신은 연약하였지만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강건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노년에 이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쇠약해지면서 우리의 영적인 마음과 뜻과 생각도 쇠약해져서 추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의 견고함은 사실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총명한 사람이었는지는 그의 아들들을 향한 그의 유언의 말들 속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과 50장에 보면은 그는 12명의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믿음의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축복의 말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놀라운 영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냥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과정을 반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복을 각 아들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과 50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는 자신의 각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시에 예언의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들 속에 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그의 장자인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거로 장자의 축복을 박탈합니다. 여러분 차자와 세 번째 아들은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이 잔인한 피의 복수를 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장자의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에게서는 왕들이 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장자의 권리는 요셉에게로 이어지고 에브라임에게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야곱의 모습은 그가 아무 힘 없는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라 그는 힘들고 고달픈 일생을 살아왔지만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신은 연약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의 힘을 가진 그런 사람.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수 있는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이런 축복을 할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은 노년의 믿음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힘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길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 있는 야곱의 고백, 그것은 그가 자신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여러분, 이 말들 속에서 우리는 야곱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그 자신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길러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에 형을 피하여서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란에서는 자기의 외삼촌 라반의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 그는 자기의 가정에 가업을 이루었고 그리고 자기의 형을 만나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회개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세겜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다 멸망당할 죽임을 당할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의 삶을 개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가족을 새롭게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순간 삶에는 정말 많은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 어려운 순간 한 순간 순간마다 야곱의 삶은 정말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큰 인생의 위험이 첩첩산중과 같이 그의 삶에 계속되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런 삶을 경험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비록 덜이지만 인생의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자라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인생의 질고를 다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고통이 많았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환난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환난 속에서 자라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권위자도 어떤 유혹도 어떤 사람도 이 야곱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137세에 바로 앞에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는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권세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바로 앞에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가 축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빌어주는 것이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에 그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야곱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온 세상의 통치자인 바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로서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자신의 아들 요셉이 언짢은 마음으로 자기 아버지에게 장자를 축복해달라고 말할 때에도 그는 육신적인 유혹과 그 사람의 유혹을 느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신이 당하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 많은 고민과 번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그 불신앙과 이기심과 죄악된 것들을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자신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런 고통 속에서 야곱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야곱의 모습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21절 말씀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에서 이 모습은 약간 다르게 그려지고 있는데 47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했는데, 창세기는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조합해보면 야곱은 거의 육신적으로는 일어나 앉아 있을 수도 없는 매우 쇠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침상 머리에 걸터앉아 있었고 지팡이를 짚고서 간신히 자기의 머리를 거기에 지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매우 노쇠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연약한 야곱이 영적으로는 매우 강건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야곱의 마지막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아들 요셉에게 맹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맹세를 듣고 그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야곱의 마지막 모습에서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7장에 가서 보면은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에게 자기가 죽으면 자신의 시신을 이 애굽에 묻지 말고 자기의 시신을 자기의 조상 아버지가 있는 할아버지가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서 조상의 묘실에 자신을 묻어줄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자기의 아들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이고 그것을 맹세로서 다짐받고 그 맹세의 다짐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야곱의 마지막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야곱은 자기 자신이 결코 이방인의 땅 그 가나안에 묻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만약에 야곱이 애굽 땅에 묻힌다면은 그의 장례는 정말 요란하고 화려한 그와 같은 장례식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물론 가나안이 묻힐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 묻힌다면은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그 땅에 묻힌다면 그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야곱은 굳이 자신의 그 몸을 애굽이 아닌 가나안으로 그 힘들고 멀리 광야 길을 가가지고 그 수고해야 하는 그와 같은 장례를 명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또한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자기의 아들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애굽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그리고 그 땅에 화려하게 묻히는 것이 그의 마음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실체를 그가 바라보고 있고 그도 그것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서의 부유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의 축복, 장차 오실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질 영원한 본향, 그것을 그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지 자기의 아버지가 묻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묻혀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약속의 자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 자신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는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자기 아들 요셉과 그 모든 아들들이 그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자녀들이 그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야곱의 경배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이 쇠해서 이제는 곧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강렬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해주고 호사스럽게 장례를 치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소망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이런 집을 남기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냈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다. 이게 우리 입에서 나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적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그것에서 위로를 누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남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같이 우리가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고 우리 마음과 우리 머릿속에 남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육신을 의지하게 하는 마지막 하나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의지하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으로 붙들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품에 안아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누리고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그 시온성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한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맹세를 받고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이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질 그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성도로서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